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잠잘오셨습니다. 잠잘오셨습니다. 예, 잠잘오셨습니다. 뭐 일주일 안 뵌 것 같은데 오래 안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그 참 기다려졌던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번 선교 기간 중에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과 너무나도 맞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예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그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것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899년에 미국의 특허청장이었던 찰스 두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모든 것이 발명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말이 안 되죠. 특허청장이 1899년에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건 다 발명했다고 얘기해버렸습니다. 또 베르디낭 포슈라는 프랑스 1차 세계대전 지휘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 뿐이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또한 그 데카 레코드사의 사장은 비틀스가 자기네들의 곡을 녹음해달라고 왔을 때 나는 쟤네들의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타 몇 대를 자기 마음대로 치고 드럼을 치는 애 이걸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리코딩을 거부했다 그럽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1968년도에 IBM의 한 기술자가 마이크로칩이라는 그 반도체 칩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이게 뭔 쓸모가 있냐는 말인가라고 얘기했답니다. 또한 케네스 올센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리드 프레스라는 사람은 라디오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달에 발에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술을 가질 수가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또한 대럴 진흙이라는 20세기 폭스사 회장이었던 1946년에 뭐라고 했냐면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텔레비전을 사람들이 처음엔 재밌게 보겠지만 저 낡은 상자를 계속 들여다볼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1, 2년 안으로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웨스턴 유니언의 내부 문서 중에 웨스턴 유니언에서 전화기에 대해서 1876년에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화에 대해서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화는 너무 결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내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1929년 바로 경제공황 오기 전에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어빙 피셔라는 사람은 주식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으로 단정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그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건 없고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자신이 얘기를 해요. 80%의 역사적인 기록과 20%의 허구를 섞어서 교묘하게 아주 잘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를 믿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사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고 그 자손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자손들을 보호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무나 잘 써서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대항해서 성경 공부 교재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그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만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 지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8편에는 8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을 것이라고 비웃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짝 한 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492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1492년까지 그들은 바다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1492년 이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성육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석학이고 또한 기독교인이었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 성인군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적당한 도덕군자라는 말은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그대로 말씀대로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부정하든지 중간 노선은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단지 성인, 도덕군자, 기독교의 창시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성인, 4대 성인,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 아니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이렇게만 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21절부터 마가는 34절까지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가르침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요. 그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도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은 나중에 그 레바이들이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들입니다. 회당은 대략 바미츠바를 끝낸 남자들, 13세 이상의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렸지만 이 그 회당에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교육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회당장이 있었지만 설교자나 교사는 없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랍비나 권위 있는 교사들이 와서 회당장이 초청해서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회당이었고 대부분은 그냥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설교자나 교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오늘 성경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또 그 회당장들이 읽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기록된 율법을 그냥 읽고 해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율법의 목적과 그 의미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같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냥 율법만 쭉 얘기하고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하면 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죄 받는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가면 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가 다니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은 결과적으로 아이들로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안 가면 죄를 안 받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결국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말로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 말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생명이 변화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하러 아주 먼 곳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2시간 차 타고 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냐면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니까 포르프린스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산 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더라고요. 다들 다 포르프린스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섯 명의 깡패들이, 깡패같이 생긴 애들이 쭉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을 따라가는데 지나쳐서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쓰시더니 여기서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순서였으면 좋았으면 제 순서였어요. 복음을 전할 순서가. 딱 내려갔는데 맨 이쪽에 있는 애를 딱 보니까 이러냅니다. 이런 애예요. 인상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명이 쫙 있는데 네 명 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랑 같이 갔던 그 우리 애들이 안을 못 들어오고 좀 더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치사하게 나만.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카메라를 달고 들고 오는데 이쪽에 있던 이따만한 애가 이러는 거예요. 카메라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그 좌안이라는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20살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어요. 전하는데 처음에는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도 라디오 음악을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탁 라디오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딴 건 몰라도 제 눈빛이 좀 살아있잖아요. 제가 라디오를 딱 쳐다보니까 좌안이라는 애가 그 큰 애한테 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 좌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딱딱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다섯 명이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산대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냐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오기 힘들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요 교회에 내가 지금 사역하러 나와 있다.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저를 만날 수 있네요. 제가 아니 나는 오늘밖에 안 온다. 근데 여기 있는 목사님이 충분히 너의 질문과 너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계속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신경 쓰였던 건 저쪽에 이따만한 애 있잖아요. 인상 쓰고 있던 애.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치면 자기는 이쪽으로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미리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 아들이 뒤에 있었는데 제 아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덮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하여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인상도 장난 아니고. 저도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저러다 저거 진짜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얘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얘한테 전하고 있는데 얘가 듣고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다섯 명 전부 다 이번 주에 교회 안 가겠냐. 그랬더니 이쪽에 그 인상이 일어났잖아요. 걔가 제일 먼저 나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섯 명이 전부 다 두 명이 좀 센 애인가 봐요. 세 명은 앉아있다가 쟤네들 가면 나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 무섭게 생긴 애, 걔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애한테 전했는데 그 애에게 전하는 말을 들은 얘가 자기가 먼저 교회를 다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들음에서 은혜를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애가 도리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해피름은 또 나야. 이렇게 센 애들한테. 그런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얘네들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애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계시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내용이죠. 돌아온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난동이를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막 소리 지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만약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말씀의 권세가 귀신들까지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요, 다스리는 권세요, 또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을 보시면 다 놀라워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명하면 순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C.S. 루이스 교수는 현대 지성인은 두 가지로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그리고 조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첫째 인간 아담을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너희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역한 그 속임수의 왕,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맨날 소복 입고 피 질질흘리면서 히하고 안 나온다고요? 요즘은 아주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이용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무섭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봄에 갔을 때 부두 믿는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도 안 믿겠다 그래서 결국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얘기를 듣는데 어디서 레퍼토리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간 사람들한테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 부드 믿냐고. 그랬더니 부드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그러면 왜 못 믿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부드가 무서워서 못 믿는 사람한테 부드는 안 무서워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드를 이길 수 있게 한다면 당신 믿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옆집에 귀신 드는 여자가 있대요. 귀신 드는 여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를 좀 해주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해줘서 얘가 제대로 되면 자기가 믿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갔던 분이 빈센트라고 그 두비비교의 부목사님 그리고 제스미라고 우리 통역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번 5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입니다. 셋이 이렇게 갔는데 저희 선교팀이랑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잘못되면 이거 영 틀어진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팀에 세 명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수진 사모님, 그리고 제 아들, 그리고 몰건이라는 세 명이 있었는데, 수진 사모님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 계시고, 두 명만 저를 따라 나섰는데, 두 명 보고 제가 집에는 들어오지 마라. 바깥에 있어라. 그리고 저랑 그 부목사님이랑 신학생이랑 세 명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한 18살 정도 된 여자애가 누워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시시때때로 이상해진대요. 땅을 기어다닌대요. 땅을 기어다닌대요. 그리고 너무 기어다녀가지고, 이 하이티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붓습니다. 근데 얘는 머리가 이렇게 서있어요. 뿔같이. 진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막 이러고 있다가 저희 셋이 들어오니까 조용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발광하기 전에 빨리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셋이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얘가 기도하는 도중에 잠이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신 잃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좀 이따가 깨어납니다. 좀 이따 깨어났는데 탁 쳐다보는데 벌써 제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뱀이다. 뱀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딱 쳐다보는데 그 애가 제 눈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뱀이 온대요. 자기한테. 뱀이 와서 자기 보고 뱀이 주는 반지를 먹으라 그런대요. 그러면 그 반지를 먹으면 자기는 그렇게 긴대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반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정말 이곳으로부터 자유함 받고 싶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도해야 한다. 제가 빈센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책임지고 얘 교회 들고 나가라. 얘 이렇게 놔두면 정말 잘못된다. 그래서 그 부두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어요. 학교 자체가 그런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아 뱀이다. 뱀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뱀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또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깨닫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온전히 받았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면 모든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던 저희 아이들과 그 몰간이라는 애는 무서워서 들어오질 못했대요. 이 분위기 자체가 걔네도 느끼는 거예요.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서로 얘기했대요. 우리 들어갈까? 들어갈까? 근데 서로 무서워서 밖에서 움직이질 못했대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도 지금 여러분은 너무 이게 둔해져 있어가지고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단의 지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세로 세워지신 어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귀신을 몰아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통 사방에 갈릴 지방에 퍼집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갑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뭐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게하시처럼 문둥병이 걸렸으니까요. 또한 야곱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절제하지 못해서 뭐 술 같은 거 많이 마시고 그러면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못 고치시는 질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즉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집에 갔는데요. 이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다 놓습니다. 무조건 다 놓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죄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죄인 아니래요. 제가 예수님 몇 명 만났다 그랬잖아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아줌마가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그분에게 예화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마지막에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한 명이 기도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러고 앉아있었거든요. 이러고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굉장히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자기가 잠을 자는데 누가 와서 이 목 뒤에다가 목 같은 걸 탁 박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그것이 조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목이 굉장히 아파,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고 다 녹고 다 이렇게 꼭 조종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아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그분들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 아들이나 몰간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꿈에 그 꿈을 꿨는데 너희 집에 세 명의 선지자가 올 거라 그랬대요. 그리고 너에게 그 소망의 말을 해줄 거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바로 전날 밤에 누가 와서 목에다가 목 같은 걸 확 박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앉아가지고. 그 여인이 그날 저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 여인의 목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집 전도하고 나오는데요. 그분이 집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아까 그 여자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선지자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이 기대하고 있던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원래 저희 팀이 4명인데 사모님이 쉬셨다 그랬잖아요. 하루요. 3명이 갔는데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번에 참 요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침의 권세,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흥미거리로 보여주셨을까요? 얘기거리로?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도 그런 권세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서라면 여러분 불가능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의 작품 중에 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부인 한 노인과 그 어린 소녀가 함께 배 위에 있습니다. 노인과 소녀가 함께 커다란 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젓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노인은 다정한 얼굴로 그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노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쪽에서는 큰 물결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봐도 그 앞으로 그 두 사람이 노를 젓고 가는데 파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돕는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풍랑과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그 능력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 권능을 누리며 사십시오. 매일매일 힘들게 세상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기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권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요.